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까지 읽고요. 오늘 본문은 20절까지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도 주님 앞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배를 강대상 삼아서 수상에서 주님 서 계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육지에서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게 될 것이고 또 몰려든다 해도 일정의 조정이 가능한 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계속해서 살펴보았을 때 처음에는 몰려드는 군중들을 어찌할 바 몰랐던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요. 4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이거로 한 것들이 정돈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장 말씀 좀만 보시면 작은 배 끌어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지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 이러한 방법적인 것들이 점점 잘 변화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의 사역과 사명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할 수 없겠죠. 당황스러운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측 못한 부분들도 있을 터인데 끝까지 잘 감당하고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 이렇게 잘 정돈되어진 그러한 사역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4장 초반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있어서 씨를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일부는 길가에 뿌려졌고 돌밭에 뿌려진 것도 있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것도 있고 또 좋은 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의 설정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그 농부들은 보통 우기가 시작되는 10월 11월에 비가 온 다음에 땅이 좀 부드러워진 다음에 그렇게 밭을 갈았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 아주 많은 씨앗을 짐승의 등에 지고 가서 밭에 나아가 다시 허리춤에 주머니 하나 차고 씨를 나누어 담아 그 밭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미 기경해 놓은 밭에 흩뿌리기로 씨앗을 하나하나 종자를 어떻게 이렇게 호미질을 해서 거기다 심는 것이 아니라 씨를 흩뿌리듯이 하여서 그렇게 앞사람이 흩뿌려서 가면 다음 뒤에 있는 사람이 쟁기로 그 뿌려진 씨앗들을 흙으로 덮어서 그렇게 파종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농부가 선택하고 있는 파종의 방법은요, 씨앗을 하나하나 심은 것이 아니라 흩뿌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주님의 비유가 설명이 되어집니다. 농사꾼이 어디 좋은 땅에 심으려고 하지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심으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씨앗을 뿌리다 보면 그러한 밭에 뿌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리고 뒤에 먼저 말씀 보시면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4절에 보시면 주님은 이 씨는 복음이고 씨 뿌리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씨를 뿌리는 자들은 복음의 전파자 곧 사람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씨를 뿌렸는데 의도치 못하게 세 가지의 과정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이죠. 여러분, 먼저 길가에 뿌려진 것은 뭐 뿌리 내려보기도 전에 사단에게 삼켜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돌짝밭에 있는 것은 주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기쁨으로 처음에 말씀 받는 것 같지만 온전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이 만나면 쓰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돌짝밭, 돌밭과 세 번째 가시덤불밭은 좀 구분될 필요가 있는데요. 돌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견고한 신앙이 아니게 됨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닥치면 넘어지는 신앙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요. 반면에 가시덤불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는데요. 가시덤불이 그 위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자라지도 또 자란다 하여도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것, 그러니까 가시덤불 같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아무 열매가 없는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좋은 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땅에 떨어져 많은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되게 어떻게 기억합니까? 이 비유를 대개는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교훈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비유를 마치신 뒤에요. 10절에 주님 무엇이라 9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주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껏 나의 말을 듣는 너희들의 마음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일 터인데 잘 기억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쉽게 흔들리면 내가 복음을 받았으나 뿌리 제대로 내리지 못한 인생 같은 것이고, 뿌리는 내려서 처음에는 좀 잘하는 것 같으나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에 쓰러지면 우리의 상황이 가시덤불 가운데 갇혀진 믿음의 인생이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이도 저도 못해보고 복음 잊어버리면 길가에 그냥 그렇게 흩뿌려진 복음이라고,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정말로 좋은 밭이 되어야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아멘. 여러분, 주님이 이제 사람들이 다 물러가신 뒤에, 이 말씀을 전하신 뒤에 사람들이 다 물러갔는데 여기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제자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열두 제자 말고도 주님을 아주 가까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님 곁으로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무엇을 합니까? 주님, 도대체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았던 듯 싶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렸지만 아무나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님 다시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듣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너희에게는 내가 자세히 이제부터 설명해 주겠는데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외인들이 쉽게 듣고 그들이 쉽게 생각하고 믿는 것은 쉽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구분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쉽게 얻지 못하게 주님이 제한적인 상황을 만들어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외인은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외인은 주의 은혜 밖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을 말할까요? 지금껏 마가복음 석장에서 등장하였던 주님과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 어땠습니까? 이들 주님 말씀하시는 곳마다 나타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주님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었습니다. 행여라도 은혜의 낭비가 그들 가운데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들은 이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구원의 가능성을 주님께서 완전히 닫아놓으신 것이겠는가. 오늘 본문만 또 따로 떼어서 보면 그렇게 곡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지금은 듣고 보아도 깨닫지는 못하였으나 나중에라도 이들에게 은혜의 순간이 찾아와 주님을 믿고 주의 복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들과 회개들과 그 자복함들이 있으면 주님은 언제라도 이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완고한 심령의 그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저들로 도리어 큰 충격으로 계속 그러한 삶이 되어졌다가는 구원의 배제까지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시면서 저들에게 깨달음과 회개의 촉구를 주시고자 한 의도가 오늘 21절 12절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앞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중요한 부분들은 9절 이후부터 그래서 우리가 중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만약 주님의 이 비유를 알았다면 이제 나는 좋은 밭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요. 이제 어떠한 것까지 발전되어져야 하는가? 내가 씨 뿌리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로 지금 풀어주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들 뭐 해야 할 사람들입니까? 주의 이름과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지요. 만약 주님과 같이 있어서 주의 복음 듣기만 하고 그냥 내 안에 꽉꽉 채워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하늘로 올리신 후에 부활로 하늘로 올리신 후에 복음 전파의 사명은 이제 이들 가운데에 먼저 주어질 터인데 나중에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날 상황들에 대하여서 주님은 이미 이 비유로 설명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이 뿌려진다 하여서 다 좋은 결과들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은 사람, 어떤 이는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너희가 복음을 전한다 하여도 그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열매나 성장도 보지 못할 수 있으리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과정이 몇 가지 과정, 이 상황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까? 네 가지 과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 세 개고 긍정적인 상황 하나입니다. 25%씩 되어지겠지요. 그러니까 75%는 복음을 들어도 온전한 믿음의 성장과 열매들을 맺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봅시다. 여러분 100%를 넣었는데 75%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윤이 남습니까? 안 남지요. 해보나 마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 복음 전하는 것 굳이 내가 해야 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25% 남은 사람들, 우리가 이전에 이사야 말씀을 보았을 때 남는 자들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결실이 몇 퍼센트가 됩니까? 300%, 600%, 1000%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4분지 1, 25%의 사람들이 그나마도 온전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텐데 세상적으로 보면 25%의 결실을 가지고 75%의 노력을 메꾸기는 어려운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도우심과 계산법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4분지 1의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여도 그들을 키우고 자라고 성장시켜서 내가 300%, 600%, 1000%의 성장 이루게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가능한 모든 씨앗 복음 뿌리고 전하여라. 주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한다 하여서, 말씀 전한다 하여서 성장 없고 변화 없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의심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낙담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한 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여 좋은 밭과 같은 사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낼 수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너희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너희는 가능한 한 모든 곳에 씨앗을 흩뿌려라.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 우리 가운데에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복음 전하고 예수의 이름 전할 때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또 배척당할 때도 있고 무시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전하였어도 저들의 믿음이 늘 제자리 답보의 상태인 것 같은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 복음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경우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면 그를 통하여서 주님은 엄청난 영적인 결과들을 맺어내주신다 분명히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내 마음만 좋은 밭 되어서 된다라고 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나도 씨뿌리는 자 되어서 주님의 결실을 기대하며 이 사명 감당해야 하는 비유가 오늘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 주의 영광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길가에 또한 돌밭에 가시덤불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네 가지의 상황 중에 세 가지 상황은 복음이 온전하게 자라지도 성장하지도 열매 맺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십니다.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보면 남는 장사 아닙니다. 도대체 이것을 해야 하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마지막 한 곳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너희는 가능한 많은 곳에 이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25% 4분지 1의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주시리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계산을 넘는 하나님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운용법이 분명히 있으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들, 돌밭과 같은 사람들,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 낙담하거나 실망치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전해질 것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주의 복음 가능한 한 많이 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할 때에 우리의 심령 또한 주님 앞에 좋은 밭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내 삶의 것들을 기경하고 기경하여 주의 씨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런 귀한 열매들 또한 결과들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예배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간구하여 나아갑니다. 주 앞에 온전한 것들 구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낼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간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성취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회복과 치료의 과정을 위하여서 애쓰고 또 기도하는 이들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